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여 확신을 가지라. 듣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여 확신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에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는 이유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은혜를 잊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어서다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삶의 유일한 길이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를 날리고 그 가치를 따라 빚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세상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따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결국 주변의 모든 사람을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 무너뜨리고 심지어 죽이게 하는 세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기회를 잃고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던 그런 함정에서 그렇게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우리는 구사일생에 이런 어떤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사일생의 삶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갈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이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보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겸손한 삶이 없으면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갔다고 해도 결국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결국은 지옥 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마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도 그런 바닥 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것을 넘어서 항상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자신은 어떤지 몰라도 일단 그의 영혼이 괴롭고 더불어 함께한 공동체에 주신 사명의 그런 지체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회방꾼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이 약속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찬물 끼얹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각자 살아가는 이 각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이 함께 신이 나게 하고 힘을 모으게 하는 그런 동역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공동체가 혼란스러워하고 나로 인해 그래서 기쁨으로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 되어 하던 일도 멈춰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 때문에 이간질해서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신도 게으르고 비협조적이어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일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이 셀사역에도 힘써 하나 되고 작은 일이라도 서로 감당하고자 희생하고 겸손히 우리가 먼저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칫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니 그래서 지체들이 이제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11절,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바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좋은 태도가 뭐냐?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한 말씀이 옳은가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직접 점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태도. 이게 좋은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주일 말씀 듣고 그냥 아멘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즉시 말씀 요약 결단을 하는 우리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바른가를 살펴보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바울에 의해 듣게 된 이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스스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누군가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강단에서 세우면은 그래도 뭐 좋은 사람이겠지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을 외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확인하고 우리가 만약에 확인된 거라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포함됐다면 당연히 아멘을 외치면 좋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무 말이나 해도 아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들은 말씀을 성경과 역사로 확인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떤 사연과 환경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게 이제 내 것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런 의견에 쉽게 동요되지 않죠. 왜요?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그 우물가 여인의 그 인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건 이제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직접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시고 그 세상의 구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남의 간증, 남의 이야기, 목사님의 설교로만 믿음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들은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뭐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래서 전하기만 하면 아무 의심 없이 그저 무조건 아멘하고 믿는 거? 여러분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들었든지 결국 내 스스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도 결국은 이제 의심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영원히 1.1핵도 변치 않는 기준이 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안으로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르야의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통해 주일 강단을 통해 인도된 그 길들이 그 말씀들이 참된 길인가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할 때 분명히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예, 얼마나 이게 또 이제 크게 소문이 났는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반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르야까지 몰려 쫓아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거죠. 13절.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르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베르야까지 그 거리가 서쪽으로 따지면 한 80km 정도 되니까 멜번 시티에서 우리가 매년 초에 그 가는 그 드로마나 정도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 이상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소동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안에 뭐 당연히 열매도 보고 그러겠지만 이게 쉽게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울의 전도 행적 전체를 보면요. 그를 환영하고 뭐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일보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 살해 위협까지 있었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도시를 갈 때마다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냐 아니냐 이런 성공과 실패 여부는 바울이 가기 전에 기도 빡세게 하고 금식 많이 하고 그렇게 갔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된 사람들이 이제 추수할 사람들이 추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막 억지로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니 시간 속에서 일해 오셨던 건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매가 맺힐 사람들이 때에 맞춰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박해, 저항, 뭐 조롱, 비아냥 이런 거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면 되고 또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셀에서 지체들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받은 우리의 그 영적인 가정 셀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안에 말씀의 이 성경과 역사의 이 자초지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그 영혼들을 섬길 때 저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또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 실망스러운 뒷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존재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가는 인기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깡패를 끌고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또 피신시켜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14절.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보내서 바다까지 가게 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 변론과 이 어떤 토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 타겟이 됐었죠. 근데 함께하는 신라나 디모데 같은 경우 팀이긴 하지만 바울보다는 위험이 적었기 때문에 베레아에 더 체류하면서 아니면 바울이 너무 급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복음이 바르게 들어가게 됐던 그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바른 씨 뿌려진 씨가 온전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복음을 앞서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바울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박해가 있고 뭐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고통받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고통받는 바울을 보면서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복음과 부르심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바울을 돕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이 실라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도 누가 같은 사람도 대단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바울을 쫓아간 게 아니고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아는 동역자가 없었다면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아마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고비들을 더 많이 겪게 됐었을 거예요. 실제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이 열정의 소유자였던 이 바울인데도 지금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번 이제 시작되는 2025년 이 영적 가정, 이 셀 사역 속에서 지금 함께 한 꿈을 향해 가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 이게 참 귀한 축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30년을, 20년을, 10년을 또 몇 달이라도, 몇 주간이라도 같이 가려고 하는 지체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 셀 속에 우리가 만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한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이제 이미 이제 준비하시고 추수할 수 있었던 그 영혼들이 결국 교회로 추수가 되면서 실라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험 지역이었지만 저들 또한 목숨을 건 순종의 마음으로 그곳 베레아에 남아 있었을 때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의 그 어떤 그 이 기초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만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바울의 부르심을 따라간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은 바울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가고 리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바로 목사와 리더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명자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그런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좀 영적 드림팀이 되십시다. 우리가 팀이 됐을 때 정말 놀라운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뭘 하든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함께 한 꿈 꾸고 각자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동료를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어린이 이 사역팀, 뭐 중고등부 사역팀 다 마찬가지죠. 참으로 축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주인공이 드림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 우리의 셀이 우리 영적 가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 앞에 한 꿈을 꾸면서 함께 가진 재능과 이 헌신의 힘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게 만드신 드림팀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죠. 모든 것을 위해서 뭐 리더에게 목사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힘도 함께 모으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서 맡기신 이 사명을 함께 기쁨과 또 감사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태도로 부르신 사명에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 속한 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걷는 지체들과 힘을 모아서 부르신 사명대로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 이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늘 리더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고 항상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건강한 관계, 즐거운 관계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런 바른 성도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 그 부르심을 만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베리아 지역의 성도들과 같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게 되든지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바르게 담겨진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진실한 뜻을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내 말을 바꿔야 되는 거고 내 행동을 바꾸어서 거룩한 성도의 그런 거룩한 태도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되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마음밭이 기경됐고 복음의 씨가 뿌려진 그런 사람들에게선 새싹이 돋는 걸 보겠지만 또 오히려 길가밭에 뿌려진 것처럼 무시하고 무개념하거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자라지 않고 막 가슴 아픈 상처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막 시기와 질투로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거라고 생각지 마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 함께 하려고 한 사람 속에 이런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와 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생명의 길에 이를 생명의 그 가치를 제시하는 것은 이건 자칫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거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또 고백해야 되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항상 전쟁이 나죠.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말해도 받아들이면 되지만 이미 자기 나름대로 그게 옳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신앙을 믿어오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불편하고 화가 나게 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할 바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 진실을 진실로 말하는 거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 곳에서 그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었고 살아왔던 것들이 분명 성경을 통해 볼 때 잘못된 것임이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옛삶의 익숙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고 변명과 핑계를 대며 바른 진리를 거절하고 공격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듣게 되든지 항상 그 들은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온전히 분별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분명 구원의 초청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불쾌해 여기면서 공격할 수 있다. 이 사실 잊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진리만을 전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공격받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피해 갈지언정 그곳에 함께 있고 싶다고 주님의 진리를 타협하고 가감하고 각색하지 않았고 있는 그들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 나 또한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듣기만 하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과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 통해 이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내가 선 이곳에 함께 하나 된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